심판이라고 쓰고 은혜라고 읽는다. 에스겔 6장 6절부터 10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성경은 창세기 1장에 천지 창조 그리고 이어서 창세기 2장에 에덴 동산에 있는 두 나무 선악나무와 생명나무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성경은 두 나무에 얽혀있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3장에 사탄을 상징하는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 같이 되겠다고 선악나무 열매를 먹은 인류의 조상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장면을 기록하는데 하나님은 정말 매정하신 분일까요? 아담의 후손들은 계속해서 죄질을 저지르는데 가인이 동생을 죽이는 살인에 계속되는 그 악한 행동에 하나님은 사람 지으신 것을 한탄하시고 홍수로 인류를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노아 가족은 살아남지만은 그 역시 후손들에 의해 자행되는 그 악행과 죄에 한탄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을 다루고 있는 것이 구약 성경 이야기라고 해도 과언은 아닌 것 같아요. 북왕국 멸망에 이어서 남유다의 멸망,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의 완전 파괴로 이스라엘은 포로로 끌려갔는데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장면이 여러 번 등장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무서운 심판 대신에 다른 방법으로 사람의 마음을 바꾸실 수는 없을까요? 하지만은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마음을 진정 이해하려는 분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심판하시는 모습을 보면은 두려움을 느끼는 건 당연하죠.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며 과연 나 같은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절망을 합니다. 또 어떤 분은 용서하시는 하나님이 사랑의 속성만 믿어서 그런지 교회는 출석을 하지만은 서슴없이 악을 자행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 모두 다 하나님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초기 기독교의 그 말치온이라는 신학자는 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무서운 하나님은 예수께서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사랑의 하나님과는 다른 하나님이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는 구약 성경을 부인하고 신약 성경 중에서도 일부분 뭐 누가복음 같은 것만 인정하지만은 하나님께는 공의와 사랑이라는 두 가지 속성이 동시에 존재하기 때문이라는 그 사실과 그 두 가지 속성의 열매가 되는 심판과 구원이 서로 어떻게 얽혀 있는지 이걸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이분은 신학자라도 성경의 맥이 전혀 통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 하나님께 존재하는 공의와 사랑이라는 전혀 다른 두 가지 속성이 서로 어떻게 상호작용을 이루면서 하나님의 선을 이뤄나가시는지,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을 은혜로 읽을 수 있는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보면 에스겔 6장은 하나님 심판이 임하시는데 에스겔이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은 이 포로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애굽과 재앙의 말씀 지난 시간에 했죠. 자, 에스겔서 6장 6절에서 7절입니다. 내가 너희가 거주하는 모든 성읍이 사막이 되게 하며 산당을 황폐하게 하리니 이는 너희 제단이 깨어지고 황폐하여 너희 우상들이 깨어져 없어지며 너희 분향 제단들이 찍히며 너희가 만든 것들이 폐해지며 또 너희가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지게 하여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산당을 향해서 심판을 예언하시는데 산당에는 우상의 제단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산당이라는 히브리어로 높은 곳이라는 의미인데 사람들이 보통 신들이 높은 곳에 있다고 생각해서 높은 곳에다 이 우상의 제단을 만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와서 성전, 솔로몬 성전을 지어지기까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장소는 산당이 아니고 이 법궤를 보관하고 있는 실로라는 성읍입니다. 하나님은 가나안의 우상 숭배의 이 거점이 되는 산당을 파괴하라고 명령하셨지만 신명기에 잘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하나님을 예배하기는 해요. 그렇지만은 가나안 풍습대로 산당에서 예배를 하는데 이건 아마도 가나안 문화의 영향 때문일 것입니다. 또 편리하기도 하겠습니다. 이미 만들어져 있으니까. 가나안의 문화 관습까지 심지어는 그들의 예배 장소인 산당까지 물려받은 결과는 바알 숭배 종교에 심각한 영향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의 문화는 사람의 영적이고 종교적인 삶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어떤 집단은 세상 문화의 영향을 피하기 위해서 그들만의 공동생활을 하는데 예수님 당시에는 에스네파 또 우리 오늘날에도 있습니다. 아미시들은 그 공동생활로 자신들을 세상과 격리를 시킵니다. 오늘날 그 한국의 경제적인 성장과 함께 K-POP 문화가 전 세계적으로 지금 퍼져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잘 사는 나라에게 문화적으로 종교적으로 예속되기가 아주 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항상 이런 세상 문화에 우선하지 않으면은 하나님 백성의 아이덴티티를 아주 쉽게 잊어버리게 됩니다. 성경, 하나님 만드신 사람 사용 설명법, 유저 매뉴얼이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이걸 따르는 것은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의 삶의 그 질을 결정하지만은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보다 세상적인 것에 눈이 팔려 살고 있죠. 그리고 그것을 우상 숭배라고 성경은 정의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최고의 창조물이긴 해도 사람이 우상을 섬기면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은 사람에게 주어진 기능을 올바로 발휘하지 못하는데 창조주 하나님이 그냥 보고 두시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요즘 그 스마트폰을 하나 살라고 유튜브에 가서 설치를 하다 보니까 스마트폰 사용법에 대해서 지금 상당히 많이 그 알게 됐습니다. 그냥 전화나 받고 카톡이나 받고 그냥 문자나 보내려면 뭐하러 첨부를 드리겠습니까? 그러니까 기능을 제대로 발휘 안 하면은 그거 필요 없다 그런 얘기예요. 사람한테 얼마나 많은 기능이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은 모르시는 기능도 여러분 상당히 많이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쓰시려고 그러는데 여러분이 그 사용 설명법을 읽질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알아요? 모르죠. 자,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 숭배하기 때문인데 과연 하나님은 어떤 방법이 있으실까요? 자, 오늘 6장에 반복하여 하시는 말씀에 그 답이 있는 것 같은데요.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랍니다. 네,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인 줄 너희들한테 알려주시겠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그 검사나 말이죠. 사법경찰들이 이제 밖에 나갔다가 이 불량배들을 만납니다. 그 불량배가 못도 모르고 이제 대들면 이분들이 뭐라 그래요? 너 내가 누군지 알고 그러니? 사람들이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보이진 않아도 나를 지켜본 하나님을 느끼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걸 알면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경외심이 생기는데 이걸 Fear of God, 사람의 잘못을 막아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나를 쳐다보고 계시다. 네. 이 초대교회 당시에 아직 유대인으로 개종하지 않은 이방인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분들은 유대인 회당에 출석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던 사람들이에요. 이분들을 God Fearer,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이 신앙의 기본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시기를 내가 여호와인 줄은 너희가 알게 하려 함이니 라는 말씀이 오늘 보면 6장에만 말이죠. 7절, 10절, 13절, 14절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네 번이나 반복된 이유입니다. 우상은 실질 있는 게 아니고 그 우리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만든 것이죠. 하나님 대신에 자신을 숭배하고 자신의 힘으로 세상을 살려고 하는 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그리고 내가 만든 신이니까 내 힘으로 조정할 수 있을 것 같죠. 그리고 조정이 되는 것 같으면은 세상이 내 뜻대로 사라지는 것 같으면은 내가 하나님이 되는데 그러고 나면 하나님이 필요 없어집니다. 자, 이스라엘 우상 숭배로 하나님의 존재를 잃어버렸는데 심판의 목적은 하나님의 존재를 다시 한번 깨우쳐주는 것인데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창조주고 세상 모든 인류를 다스리는 분이라는 그 하나님의 존재를 이스라엘은 물론이고 이방 민족에도 알리시는데 사람들은 하나님보다는 세상 문화를 따릅니다. 하나님 계신 거 알아요. 근데 세상이 더 좋아요. 죄를 지은 사람에게, 잘못을 한 사람에게 적절한 처벌이 없으면은 죄는 반복되죠. 사람에게 있는 죄성이나 특히 교만 때문입니다. 자, 벌을 받는 중에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잘못을 깨닫게 되는 건 은혜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말씀합니다. 내가 감옥에 가지 않았다면은 오늘의 나는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아주 유명한 정치가들 하시는 말씀입니다. 자, 에스겔 6장 8절에서 9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여러 날에 흩어질 때 내가 너희 중에서 칼을 피하여 이방인 중에 살아남은 자가 있게 하리라. 살아남은 자. 너희 중에서 살아남은 자가 사로잡혀 이방인 중에 있어서 나를 기억하되 그들이 음란한 마음으로 나를 떠나고 음란한 눈으로 우상을 섬겨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을 기억하고 스스로 한탄하리니 이는 그 모든 가증한 일로 악을 행하였습니다.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아니라 이런 내가 이런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겠다 한 말이 헛되지 아니하리라. 아주 중요한 동사 세 개가 나옵니다. 기억하다, 한탄하다, 알다 라고 표현되는 히브리 동사 세 개를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하나님을 기억하다. 히브리어로 지까루라고 합니다.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다시 기억하고 하나님과 같이 하던 그 아름다운 시절을 기억함으로써 새로운 삶을 향한 소망을 갖게 됩니다. 이 아름다운 기억이 새로운 삶이라는 미래로 향할 수 있는 아주 큰 힘이 되는데 사람은 기억을 먹고 사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한탄하다. 히브리어로 쿠트, 스스로 역겨워하다라는 뜻입니다. 지금 참담한 상황에서 과거의 나의 자신의 행동을 생각할 때 참 스스로 역겨움을 느낀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제 한탄은 보통 회개로 이어지죠. 근데 사람 회개는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그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세 번째, 알다. 알다 히브리어를 뭐라고 그러죠? 여러분 잘 아시죠? 알다는 야다입니다. 이건 이제 보시면 안 돼요.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 동사죠. 창세기 4장에 아담이 하와 동침하다. 네, 동침 잘 아시죠? 이게 바로 야다입니다. 이게 그냥 아는 게 아니고요. 부부간에 아주 깊은 관계를 형성해서 서로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동사가 야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과정을 통해서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신앙의 깊이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깊이라고 강조하지 않습니까? 신앙이 하루아침에 생기는 것 같지만은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통해서 생깁니다. 여러분 결혼하신 지 얼마 되지 않으셨겠지만은 부부간의 깊은 관계는 처음 만나서 괜찮아 된다. 그리고 조금 사귀어 보니까 같이 살아도 될 것 같다. 그리고 결혼하죠. 관계의 깊이라는 것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더 신뢰의 기간이 필요합니다. 오랫동안 내가 하나님을 믿어봤는데 하나님이 나를 한 번도 배반한 적이 없다. 내가 이 남편하고 이 아내하고 오랫동안 살아보고 있는데 항상 내 편이었다. 나를 배반한 적이 없다. 할 때 신뢰가 생깁니다. 쌓아가는 겁니다. 에스겔 6장 7장은 아무것도 남기지 않는 전쟁의 참혹한 결과를 묘사하는데 그런 중에도 이 구절 살아남은 자가 있게 할지라 네. 하나님은 심판 가운데서 반드시 남은 자를 두십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에 심판이라고 쓰고 은혜라고 읽어야 되는 이유. 심판 중에서 하나님이 남기시는 사람, 이 남은 자 때문입니다. 이 남기시는 이유는 잘못된 것을 바로잡은 후에 이 남긴 자들로 새롭게 시작하시겠다는 것. 네, 노아 가족으로 새롭게 시작하시겠다. 그래서 심판은 새로운 시작을 기약하기 때문에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남은 자, 영어로 렘넌트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남은 자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질문이 어렵죠? 쉽게 질문할게요.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똑같은 질문이에요. 이걸 알기 위해서 하나님이 남은 자를 택하실 때 과연 무엇을 고려하시는지, 우리에게 있는 어떤 그 좋은 점을 보고 택하시는지 우리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택함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 힌트가 있어요. 창세기 6장 8절에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하나님이 노아를 택하신 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장로교, 특히 이 RCA 교단의 핵심 사상입니다. 이 남은 자 사상. 이것은 하나님의 택하심, 하나님의 일렉션입니다. 제가 예배 시작하기 전에 항상 제일 먼저 기도하는 게 그 많은 영혼 중에서 왜 나를 택하셨는지 모르지만 감사합니다. 네, 이게 바로 택하심의 교리입니다. 우리가 택하심이 없었으면요,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있을 수도 없어요. 자, 그래서 노아 가족은 하나님의 택하심의 은혜로 살아남은 자예요. 크리스천은 영원한 멸망 가운데서 살아남은 자,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름으로. 네. 이 남은 자인 노아의 후손들도 이 말씀에 순종한 대신에 다시 있을지 모르는 하나님의 심판을 대비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 뭐예요? 바벨 탑 아닙니까? 이 탑은 단순한 탑이 아니에요. 사람들의 생각과 판단에 의해서 살아가는 이 타락한 세상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런 잘못을 막으시려는 하나님의 섭리가 언어의 혼잡입니다. 하나님은 홍수거나 불같은 재앙으로 심판하는 대신에 이번에는 언어를 혼잡하게 하시오. 사람들끼리 언어가 다르니까 말이 안 통해. 그러니까 서로 헤어지게 됩니다. 그 사람들을 온 지변에 흩으십니다. 이거는 심판이라기보다는요, 사람들이 힘을 합쳐서 계속해서 죄를 짓는 것을 막으려는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온 인류를 집안에 퍼뜨려서 번성케 하는 게 하나님의 은혜가 감춰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심판의 목적이 파멸이 아니에요. 잘못을 한 사람들이 적절한 값을 치르면서 과거의 잘못을 후회하고 다시는 이런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데, 여러분 교도소에서요 진정한 회개가 자주 일어난 이유입니다. 여러분 교도소 가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인생의 교도소는 우리가 참 어려운 시절을 보낼 때 이걸 감옥 같다 그럽니다. 그것도 교도소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시절이 사람마다 필요한 이유는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심판처럼 보이는 하나님의 역사는 그래서 대부분 은혜로 끝이 나는데,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선악나무를 사람 눈에 잘 보이는 동산 중앙에 두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네, 따먹으라고. 네. 그러면 아담이 선악나무를 열매를 먹지 못하게 막지 않으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따먹고 죄가 무엇이라는 것을, 악이 주는 그 참혹한 결과를 절실하게 체험하라는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나라는 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나의 힘이나 의지나 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는 존재가 바로 나다.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존재가 나라는 것을 여러분 죽어서 죽는 것 같은 상황에서 네, 몸으로 처절하게 체험하라는 것입니다. 이런 걸 체험한 사람은요, 다시는 이런 짓을 안 하려고 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뜻을 아주 잘 파악하시는 분이 하나 있어요.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선악나무의 역할을 율법에 비유를 하는데 나무 열매를 따먹을 수밖에 없게 하는 사람의 욕망,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는 무력함을 절실히 깨닫게 하는 게,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믿음으로 이끌어서 구원을 받게 하는 것이 율법의 역할이라고 설명합니다. 로마서 3장 20절입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3장 24절. 이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같이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갈라디아서 3장 24절.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렴이라. 제가 조금 보충하겠습니다. 여러분, 심판은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심판이 옵니다. 심판 중에서, 처벌받는 중에서 우리의 무력함을 자극하게 되고 나 힘으로는 안 되겠다. 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에 인도하는 초등교사라는 얘기입니다. 참 사도 바울은 참 놀라운 신학자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오직 예수 십자가의 은혜로만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은 내 머리가 비상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 은혜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자랑할 게 없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저는 이 말씀으로 거듭이 났습니다. 자, 성경에는 하나님이 한탄하시거나 후회하시거나 계획을 바뀔 수 있는 장면들이 있는데 이 하나님이 한탄하시다. 이 사람이 한탄하는 한탄과는 다른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주어 쓸 적에는 항상 히브리 동사 나함이라는 동사를 사용합니다. 나함. 창세기 6장 6절입니다. 하나님이 땅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이게 나함이에요. 이 의미가 한탄하사로 우리가 번역이 됐지만 원래 의미가 이렇습니다. Comfort, console, relent, repent, change mind, be grieved. 네, be grieved로 번역을 영어 번역이 많이 합니다. 애처롭게 생각하다 그런 뜻이에요. 한탄. 사람의 눈으로는 하나님의 계획 변경으로 오해될 수 있지만은 여러분, 모든 걸 아시는 하나님이 무슨 계획을 변경하시고 뭘 후회하시고 뭘 한탄하세요? 논리적으로 전혀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런 뜻 아닙니다. 하나님이 후회나 마음을 바꾸시는 모습으로 보일지도 모르지만은 이 후회한다는 표현은 잘못된 것을 고치시고 올바른 길로 바꾼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역사에 동참하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은, 그러나 사람의 역할, 사람 인경의 사람의 역할은 사람의 회개가 반드시 요구됩니다. 우리의 회개가 없으면은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성경에는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표현이 있습니다. 이게 아마 제일 어려운 표현일까요? 이사야서 6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잘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여기까지는 이해가 갑니다. 10절 보세요.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여서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 고침을 받을 가느라. 전혀 그냥 이해할 수 없는 말씀입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이스라엘 백성의 귀한 눈을 막아서 아예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도 듣지도 못하게 하라는 아주 그 특별한 소명을 받는데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을 피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악하게 만들라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초대, 하나님 역사에 우리가 사람이 동참하지 않으니까, 말을 듣지 않으니까 우리 그렇게 얘기하죠. 저 사람은 혼좀 나야 돼. 우리 그 사람이 미워서는 얘기합니다. 혼나면서 회개하라 그런 말씀이에요. 아주 깊은 뜻이 숨어 있습니다. 이게 오늘 선교의 아마 핵심 메시지일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벌의 목적은 심판이 아니에요. 새롭게 태어나게 하려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되는 이사야 6장 13절이요.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순이나무가 뱀을 당하여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구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자, 나무는 일단 죽어야 새로운 싹이 나죠. 그래서 하나님은 나무를 통째로 베어버리시지만요. 항상 구루터기를 남기십니다. 이게 남은 자예요. 시간이 흐르면서 구루터기에서 새싹이 돋아나는 거 보면 참 신기합니다. 나무는 다 죽었는데. 여러분, 심판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새로운 시작을 위한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타락한 인류를 다 멸하시지 않으세요. 항상 남은 자를 두시고 새롭게 시작합니다. 그리고 남은 자 중에 하나가 우리 크리스찬입니다. 우리 크리스찬이 남은 자가 되지 않으면 우리 크리스찬도 죽은 자입니다. 하나님 눈에는. 자, 이제 말씀을 마치겠는데 모든 선지서들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는 말씀이지만은 이사야서를 복음의 선지자라고 부르고 이사야서를 제5복음서 혹은 구약의 복음서라고 부르는 이유가 이사야서 전반부의 그 무거운 말씀에 이어서 이사야서 후반 40장부터는 마치 신약의 복음서를 읽는 느낌이 드는데 심판의 말씀 대신에 복음이 선포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서 후반부가 시작되는 40장 1절 2절입니다. 너희 하나님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을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라 하시니라. 네. 복음의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5복음서입니다.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comfort my people. 이것도 히브리어로 아까 말씀드린 나함이에요. 한탄하다. 한탄하다가 아니고 하나님이 comfort, 위로하다라고 이번에 번역을 합니다. 성경이. 자, 하나님이 한탄하시는 이유가 벌주시려는 게 아니고요. 잘못된 것을 고치시고 또 고통 중에 있는 그 잘못으로 인해서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시려는 은혜가 숨어있기 때문에 또 사도바울이 율법과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로 설명을 합니다. 이번에는 로마서입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니 그러나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을 이르게 하려 함이라. 사도바울은 참으로 구약에 정통했고 구약을 신약으로 해설하는데 아주 놀랍고 뛰어난 신학자입니다. 사도바울 따라갈 사람이 없습니다. 자, 이제 마감을 합니다. 하나님의 비밀은? 하나님의 방법은? 아까 우리 질문했죠.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갖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비밀 방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람 대신 벌을 받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로하고 구원하기 위해서, 고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예수를 따르는 것은 우리 각 사람에 주어진 무기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심판처럼 보이는 노아의 홍수를 제가 다시 정의합니다. 심판 속에 꽃피는 하나님의 은혜. 다시 한번 정의합니다. 심판이라고 쓰고 은혜라고 읽겠습니다. 방주는 교회를 상징하죠. 여러분, 교회에 들어오셔서 교회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 심판의 깊은 뜻을 배웁니다. 우리 모두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 하나님 심판 중에서 남은 자를 주시고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맺도록 기도합니다.